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잠시 뒤 워싱턴 연방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국내외 여러 귀빈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대통령 선서식과 다채로운 축하 행사가 거행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을 앞두고 어제 워싱턴에 도착해 미국은 내일 대통령 선서식과 함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가통합과 국민 모두에게 위대한 미국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 내정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발표할 취임 연설문을 계속 수정하고 있다며 이번 연설은 매우 인간적인 내용으로 미국에 대한 비전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국정에 임하는 오늘 오후부터 시작해 앞으로 며칠간 오바마 대통령이 시행한 조치들을 되돌릴 여러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공군의 B-2 폭격기가 리비아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훈련소를 공습해 80여 명을 사살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애쉬턴 카터 국방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ISIL이 출몰하는 곳이면 어디든 공습을 가할 필요가 있다며 리비아 내 일부 ISIL 요원들은 유럽에 대한 테러 기도에 연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공습에는 B-2 폭격기 두 대와 함께 시칠리아 기지에서 출격한 무인기들이 동원됐습니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마지막으로 수행한 조치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앞서 리비아군은 지난해 미 공군의 지원을 받아 해안도시 수루트에서 ISIL을 몰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리비아에는 여전히 수백 명의 ISIL 반군이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들 중 상당수는 수루트 인근 지역 훈련소로 재직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서북부 지역에 어젯밤 공습이 가해져 반군단체 자브핫 파테 알샴 요원 4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에 분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이번 공습이 알레포 서부 반군 장악 지역에 있는 파테 알샴 기지를 겨냥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그러나 공습이 러시아 전투기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미국 전투기에 의한 것인지 분명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쿠바 관타나모 미군기지 수용소 폐쇄를 위한 자신의 노력이 실패했음을 인정하면서 이를 의회 탓으로 돌렸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의원들이 납세자들의 거듭되는 비용 부담은 아랑곳 없이 정치적 입장만을 내세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관타나모 수용소는 처음부터 개설되지 말았어야 했다며 수용소를 계속 운영해야 한다는 의회의 주장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8년 전 대통령 취임 당시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를 약속했지만 의회 양당은 이를 무력화시켰습니다. 또 오늘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관타나모 수용소를 계속 운영할 뿐 아니라 테러 용의자 수감 규모를 더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 주재 외교관들에게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협력망 구축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국관영신화통신은 중국 정부 최고 감찰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우일량 부서기가 어제 베이징 주재 113개 외국 공관과 13개 국제기구 대표들을 대상으로 중국의 반부패 활동에 관한 보고회를 가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우 부서기는 이 자리에서 부패 관리들에 대한 법률 강화와 국가감독위원회 설립 등을 포함한 중국 정부의 부정부패 감시체계 개선 노력을 중대 정치개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의 17층짜리 상가 건물이 화재 발생 뒤 붕괴돼 진화작업에 나섰던 소방관 30명이 숨지고 80여 명이 다쳤습니다. 화재는 어제 오전 8시쯤 500여 개 의류 점포가 몰려있는 플라스코 상가 건물에서 처음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출동한 소방관들이 건물 안으로 진입해 불을 끄던 중 갑자기 건물이 무너지는 바람에 미처 탈출하지 못하고 참변을 당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취임식 현장을 연결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상황 분위기를 알아보고 이어서 신임 대통령이 그동안 북한 문제에 관해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살펴봅니다. 또 미국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대북 정책을 제안하고 있는지 등 새 행정부 출범과 북한에 관련된 소식들을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취임식 현장 알아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제45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잠시 뒤에 미 국회의사당에서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선서와 동시에 미국의 대통령으로 공식 활동을 시작하고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으로 남게 됩니다. 취임식 현장에 나가 있는 함지하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를 알아보겠습니다. 함지하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가 있는 곳이 어디인가요?
예,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취임식이 열리는 국회의사당의 남서쪽 내셔널몰이라고 불리는 곳 인근입니다.
지금 워싱턴은 아직은 좀 이른 아침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주변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예, 지금 많은 인파가 몰린 상태입니다. 아직 입장이 시작되지 않아서 줄이 길게 만들어져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아직 줄을 서지 못한 사람들이 발걸음을 빠르게 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경비 등 안전조치가 올해는 무척 삼엄하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취임식장에서 꽤 멀리 떨어진 곳에서부터 지금 2m 높이의 철제 장벽이 설치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곳곳에 각 기관에서 파견된 연방경찰과 군인 등이 삼엄한 경비를 펼치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미국 정부 당국은 전국에서 소집된 경찰과 보안 요원만 2만 8천여 명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지만 이번 취임식에는 트럼프 신임 대통령을 반대하는 시위도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들 보안 인력들은 이 같은 시위로 인해 혹시라도 벌어질 사고에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취임식에는 미국의 전직 대통령들도 많이 참석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트럼프 신임 대통령과 대결을 펼쳤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그녀의 남편이죠.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가 참석하고요. 또 조지 W. 부시 대통령 부부, 지미 카터 전 대통령 부부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지금 생존해 있는 대통령 중에는 고령인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 부부가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미국에는 현재 아버지 대통령, 아들 대통령, 이 부자간의 대통령이 있는데 역시 아버지 대통령은 연로한 관계로 참석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취임 행사가 사실은 어제부터 음악회, 불꽃놀이 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행사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예, 오늘 공식 행사는 앞으로 한 2시간 30분 뒤인 여기 워싱턴 시간으로 오전 9시 30분 워싱턴 DC 내셔널 대성당 성가대 합창으로 시작됩니다. 이후 10시부터 약 40여 분간 그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귀빈 소개가 이어지고요. 11시쯤에는 트럼프 신임 대통령 부부가 호명되고 행사장에 착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취임 선서는 11시 47분에 예정돼 있고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사가 혹 내용이 공개된 것이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그 미국 언론들은 그 트럼프 신임 대통령이 취임사를 직접 작성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외부로 공개되는 것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국회의사당 주변에 나가 있는 함지하 기자를 연결해서 현장 소식 들어봤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수뇌부와 중국의 대북 입장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대북 정책 방향은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관련 발언들을 김영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1월 미국 중서부 아이오와주에서 열린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TV 토론회 트럼프 후보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미치광이 같다며 독설을 날립니다.
He's like a maniac. Okay? And you got to give him credit. How many young guys, he was like 26 or 25 when his father died, take over.
트럼프 당시 후보는 나이 어린 김정은이 고모부인 장성택을 제거하는 등 처형을 일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게임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린 그와 게임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미사일과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2월엔 미국 CBS 방송과의 대담에서 중국을 시켜 김정은을 어떤 방식으로든 아주 빨리 사라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문제 해법으론 중국을 통한 압박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3월 뉴욕타임스 신문과의 회견에선 중국이 실제로 대북 영향력이 크면서도 없다고 말한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다음 달인 4월 자신의 대외정책 구상을 발표하는 회견에선 중국이 북한의 고삐를 조이도록 오바마 대통령이 영향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5월에 가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선 미국이 중국에 경제적으로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에 많은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 would put a lot of pressure on China because economically we have tremendous power over China. People don't realize that.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통한 압박과 함께 필요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I would speak to him. I would have no problem speaking to him.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과 대화할 것이며 그를 못 만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다음 달인 6월 미국 남부 애틀랜타 유세에선 구체적인 대화 방법까지 제시했습니다.
We should be eating a hamburger on a conference table and we should make better deals with China and others.
북한은 가지 않겠지만 김정은이 미국에 온다면 만나겠다며 다만 미국이 중국에 제공했던 국빈 만찬은 차려주지 않고 회의탁자에 앉아서 햄버거를 먹으며 회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도록 설득할 가능성은 10에서 20%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가능성이 있다면 대화를 해서 나쁠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미국 대통령들의 후보 시절 공약과 대통령 취임 이후 대북 정책이 많이 달랐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초기에 어떤 대응을 할지도 관심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마감 단계에 있다고 주장하자 인터넷 사회 연결망인 트위터를 통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이 김 위원장의 주장은 과장이나 허풍이란 뜻인지 아니면 북한이 미사일을 쏠 경우 격추하거나 핵시설을 선제 타격하겠다는 의미인진 아직 명확치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00년에 출판한 우리에게 걸맞는 미국이란 저서에서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을 주장했었습니다. 핵전쟁을 원하진 않지만 협상이 실패하면 정밀 타격을 지지한다고 말한 겁니다. 하지만 지난해 대선 과정에선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핵심 강요 지명자들은 모두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인 이른바 전략적 인내에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대북 정책의 노선 변경은 불가피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미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줄곧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 미국을 돕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밝혔고 강요 지명자들도 같은 지적을 한 만큼 대중 압박이 우선적으로 가시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뷰인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나름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압박과 제재를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많은 가운데 대화를 촉구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미국의 외교 전문지 Foreign Affairs는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어떻게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 있는가라는 글을 실었습니다. 미 터프트 대학 이성윤 교수는 이 글에서 국내 정치 상황으로 인해 한국이 북한에 약해지거나 유화 정책을 쓸 가능성이 있다며 이럴 때야말로 미국의 강력한 대북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교수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강압적인 조치를 취하며 동시에 외교와 군사적 억지 전략, 외부 정보 유입 등의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국무장관을 한국과 일본에 보내 북한에 대응하는 삼각동맹을 과시할 것을 이 교수는 제안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중국, 일본, 한국을 순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 지도부에 북한의 불법 활동에 연루된 중국 기업들을 제재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라는 것입니다. 이 교수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강제 수용소 폐쇄를 공개적으로 촉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의 본성을 알리는 것은 옳은 일일 뿐 아니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약화시키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벤의 선임 연구원은 USA Today 신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문제에 관해 북한의 정면으로 맞설 것을 제안했습니다. 북한이 시험 발사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이용해 격추할 계획임을 발표하라는 것입니다. 또 북한의 정보전을 펼쳐 김정은 정권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위협하라고 제안했습니다. 벤의 연구원은 북한이 올해 미사일 시험 발사를 거듭 실시하면 기술적 결함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능력을 제한하기 위한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은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외교를 통한 북핵 해법을 추진할 때라며 북한의 핵기술 수출 금지, 핵실험 중단,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 중단을 목표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994년 국방장관 재임 당시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 공격을 검토했던 페리 장관은 그러나 오늘날 한국이 노출될 위험을 감안하면 선제 공격은 실현 가능하지 않은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페리 전 장관은 외교적 해법이 실패할 경우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공해상에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파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핵물리학자 지그프리트 해커 박사는 뉴욕타임스 신문 기고문에서 북핵 문제는 6자회담과 같은 다자간 협의체에서 합의에 이를 수 없다며 미북 양자회담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해커 박사는 북핵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통령 특사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미북 관계가 한층 첨예한 대립관계로 치달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보다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바마 행정부에 이어 새로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아직 분명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승계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19일 발간한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나침반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의 핵 고도화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전략적 인내 정책을 비판함으로써 대북 정책의 전환을 예고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같은 전망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사령탑의 면면에서도 드러난다는 관측입니다. 외교안보를 책임질 3인방으로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내정자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지명자 그리고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지명자는 하나같이 강경 성향으로 평가받는 인물들입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입니다.
전략적 인내로 슬슬 뒤로 물러났던 이전 정부들과는 달리 군부 강경 인사들이 보진하고 있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의 태도에 따라 강력한 군사적인 옵션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강하게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오히려 그게 함부로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인선이라고 볼 수 있죠.
이에 따라 미북 관계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당분간 팽팽한 긴장 속에서 치열한 수싸움이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 측은 군사적 대응도 선택 목록에서 빼지 않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It's a serious threat and I believe that we've got to do something about it.
매티스 국방장관 지명자는 지난 12일 의회에서 열린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의 ICBM을 심각한 위협으로 꼽고 북한의 ICBM 개발에 대응해 뭔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 보유국 인정을 거부하는 한 북한이 조기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조만간 북한이 전략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다만 북한의 도발이 미국이 느끼는 위협의 한계치인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진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ICBM의 그 레드라인이라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실질적인 위협이 되느냐의 문제인데 북한이 지금 기술적인 어떤 여러 면을 봤을 때 자신들이 발사하고 난 다음에 마치 뭐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는 하겠지만 그리고 또 그에 대해서 상당히 미국이 뭐 거치게 반응을 하겠지만은 실제 미국 본토의 어떤 직접적인 위협이 이 레드라인에 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을 상대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국 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관들을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도 불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았습니다.
트럼프는 일단 중국 때리기로 확 선회를 했기 때문에 미중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우려해서 뭐 북한에 대한 제재를 빈틈을 못 막는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중국 때리기와 북한 제재를 같이 갈 수 있는 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과 직접 협상에 나설지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통일연구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대화할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대화 방식에서 김 위원장이 미국으로 올 것과 공식 만찬이 아닌 햄버거 대화를 언급해 김 위원장을 동등한 협상 대상자로 인정하고 있는지 불확실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고유한 동국대 교수는 이에 대해 북한이 과거에도 미국이 대테러 정책과 같은 강력한 대외 정책을 펼 때 움츠리는 경향을 보였다며 도발에 앞서 미국과 대타협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황교안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축하서한을 보냈다고 황 권한대행 측이 밝혔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서한에서 한미 양국이 지난 60여 년간 공동의 가치와 혈맹의 유대를 기반으로 포괄적 전략 동맹을 구축해왔으며 이를 통해 양국은 물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이어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과 양국 간 공고한 동반자적 관계를 한층 심화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문제 등 양국 간 공동의 과제에 대한 긴밀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과 새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 정부 간 정책 조율과 공조를 본격 진행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잇따른 ICBM 위협은 트럼프 행정부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최근 포착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북 감시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군은 ICBM을 탑재한 것으로 보이는 이동식 발사 차량, 텔이 발사장으로 이동하는 움직임은 아직 포착되지 않았으며 북한의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ICBM을 당장이라도 발사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20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내일이다 모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제 발사한다라고 하는 특이한 동향은 없습니다. 없지만 북한 최고 지도자의 결심만 있으면은 하시라도 모든 준비는 다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올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시작으로 관영 매체들을 동원해 잇따라 ICBM의 완성을 주장하며 군사적 위협을 지속해 왔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에도 논평을 통해 미국의 핵전쟁 위협에 대처해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를 진행하는 건 자위적 조치라며 누가 뭐래도 임의의 시간에 임의의 장소에서 발사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올해 신년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ICBM 시험 발사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며 위협 수준을 높였습니다. 미한 군당국이 북한의 ICBM 시험 발사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 같은 북한의 잇따른 ICBM 위협에 대해 한국의 전문가들은 미국의 트럼프 신 행정부와의 타협과 협상을 염두에 둔 행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군비통제단장을 지낸 이상철 성신여대 교수는 전략적 인내와 더불어 북한의 변화를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오바마 정부 당시 북한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며 이제 출범하는 트럼프 신 행정부에 대해선 무언가 달라질 것이란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 즉 실제 ICBM이 현존한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미국을 대화와 협상의 자리로 유도하기 위한 의도란 지적입니다.
강하게 압박을 하든 아니면 대화를 하든 간에 뭔가 변화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를 하면서 트럼프한테 직접적으로 위협을 함으로써 이제 그 유도하려는 그런 의도가 상당히 강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받아들이면은 다행인데 이제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제 직접적으로 한번 강한 모습을 한번 보여주겠죠. 이래도 대화를 할 거냐.
김재천 서강대 교수는 북한에게 애초 핵무기 소형화와 ICBM 시험 발사 성공은 미국을 상대로 한 억지력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너희들의 어떤 선제 공격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을 디터할 수 있는, 억제할 수 있는 우리가 충분한 억제력을 확보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뭐 타이밍의 문제였었지 ICBM을 북한이 계속해서 개발해서 테스트할 거라는 것은 늘 예상을 해왔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타이밍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발족이 되니까 그때를 맞춰서 우리에게 조금 많은 관심을 보여달라 뭐 이런 메시지가 이제 같이 들어가는 것이겠죠.
김재천 교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ICBM 시험 발사 성공은 바늘과 실과 같다며 소형화된 핵무기를 탑재해 미국 본토까지 운반하는 ICBM 시스템의 구축은 북한의 오랜 염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실제 ICBM 도발을 감행할지 여부에 대해선 신중한 목소리가 많습니다. 유명환 전 한국 외교부 장관은 과거 미국의 행정부 교체기 당시 수차례 도발해온 북한의 전례를 볼 때 이번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직후에도 도발을 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고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와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도발을 했다간 곤란에 처할 수 있다며 북한이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유 전 장관은 전망했습니다.
상당히 강성 사람들이 많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초임부터 선제 타격론까지 나오고 있고 미국의 분위기가 과거와는 달라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하나의 가상적인 위협으로 인식을 했는데 이제는 북한 핵 문제가 현존하고 실제적인 위협, real and present한 위협으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북한이 또 그런 과거의 습관대로 그런 도발을 했다가는 아마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될 것 같아요.
이상철 교수 역시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직후 ICBM 도발을 한다면 트럼프 신행정부의 침을 뱉는 격이 돼 오히려 북한이 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실제 감행할지 여부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포착된 가운데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가 오늘 합동미사일 경보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 훈련은 지난해에 이어 세 번째 실시되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해군은 20일부터 22일까지 한미일 3국 합동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탐지해 추적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미사일 경보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일 3국의 미사일 경보훈련은 지난해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한국 해군 관계자는 지난 1, 2차 훈련 때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올해도 훈련이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준비 작업이 사실상 끝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ICBM을 탐지 추적하는 훈련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일 3국이 북한 미사일을 방어하는 공조체제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 해군 관계자는 이번 훈련이 세 나라의 해역에서 각각 실시되며 가상 표적을 이용해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해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무인기를 실제 표적으로 하는 훈련과 가상 표적을 내세운 훈련을 동시에 했으나 이번 훈련은 가상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한 뒤 세 나라가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훈련에는 또 세 나라 해군의 이지스함이 한 척씩 투입됩니다. 미국에서는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에 투입됐던 이지스 유도미사일 구축함인 8,900톤급 커티스 윌버함이, 한국 측에서는 7,600톤급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 그리고 일본에서는 기리시마함이 참가합니다. 미국과 일본 이지스함에는 고도 500km 이상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SM-3 대공미사일이 실려있어 대기권에 진입한 뒤 낙하하는 ICBM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미일 3국은 북한이 트럼프 미국 신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최근 포착된 신형 ICBM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대북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신형 ICBM 두 기를 제작한 정황이 미한 정보당국에 포착됐습니다. 길이 12m 정도인 이 미사일은 평양 근처인 남포시 잠진리에 있는 미사일 공장에서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공장은 북한에서 가장 오래된 탄도미사일 제작 시설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이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행정부 새 국무장관과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미한 외교장관 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 글로벌 경제, 통상 문제 대응 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미한 동맹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조속히 회담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만큼 다음 달 안에 외교장관 회담이 성사되도록 할 것이며 차선책으로 또 다른 외교 행사를 계기로 회담을 갖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과 앞으로 미국의 대북 정책 등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북한의 현역 반체제 작가가 쓴 소설집 고발이 영국에서 번역상을 받았습니다. 이 책에는 북한 체제를 비판하고 풍자하는 내용의 단편소설 7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국의 작가단체인 영국 펜이 북한의 현역 반체제 작가인 반디가 쓴 단편소설집 고발을 지난해 하반기 펜 번역상 수상작 가운데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지난해 한국 작가 한강 씨의 소설 채식주의자를 번역해 영국 최고의 문학상인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을 수상한 영국의 번역가 데보라 스미스가 반디의 작품 고발을 영문으로 번역했습니다. 2012년 영국문화원의 지원으로 해외 문학작품의 출판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된 펜 번역상은 매년 2회에 걸쳐 뛰어난 문학성을 갖춘 번역도서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영국 펜은 북한 정권 아래 아직도 살고 있는 작가의 작품이 외부 세계로 유출된 것은 반디의 소설집 고발이 처음인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펜 번역상은 문학성과 영국 내 문학적 다양성에 대한 기여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발은 지난 2014년 한국에서 처음 출판됐습니다. 반디라는 필명을 쓰는 저자는 북한의 공인 작가단체인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소속으로 탈북자를 통해 원고를 외부 세계로 반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때 원고를 입수해 책으로 출간한 필압 탈북인권연대 도희훈 대표는 당시 BOA와의 인터뷰에서 반디를 구소련 반체제 작가 솔제니친에 비유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이 북한판 솔제니친의 탄생이다. 구소련 시절에 외부의 책을 발간하게 했던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분이죠. 솔제니친을 연상케 하는 그런 모습으로 최초의 반체제 작가의 현역 작가의 소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디의 소설집 고발에는 아버지 때문에 온갖 차별을 받는 남자 주인공이 탈북을 결심하게 되는 계기를 다룬 작품 탈북기와 아이가 창밖으로 보이는 마르크스와 김일성의 초상화를 보고 경기를 일으키자 커튼을 달았다가 평양에서 추방당하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담은 유령의 도시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고발에 담긴 7편의 단편 소설은 모두 북한 체제를 비판하고 풍자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프랑스어와 일본어로도 번역돼 출간됐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이번 주 자유아시아 방송의 한반도 관련 보도를 살펴보는 주간 RFA 소식 시간입니다. RFA는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국제방송입니다. 심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무관심 속에 각종 재해로 고통받는 국가 명단에 올랐다고 자유아시아 방송 RFA가 보도했습니다. RFA는 미국의 국제인권단체 케어 인터내셔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 단체는 침묵 속에서 고통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자연재해와 내전 등으로 주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곳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가 선정한 나라는 북한을 비롯해 아프리카의 에리트리아와 부룬디, 마다가스카르와 민주콩고,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수단과 카메룬, 차드, 나이지리아, 니제르, 방글라데시, 파푸아뉴기니 등입니다. 아시아에서는 북한과 방글라데시 두 나라뿐입니다. 보고서는 북한 전체 인구의 70%가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으며 어린이와 임산부 등 200만 명이 영양실조 위험에 빠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런던 대학교에서 지난 17일 북한의 인권과 핵 위협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고 자유아시아 방송 RFA가 보도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2000년대 초 평양 주재 영국 대리대사를 지낸 제임스 호어 박사와 탈북자 출신 박지현 씨 등이 참석했습니다. 호어 박사는 이날 자유아시아 방송에 북한과의 교류가 북한의 핵과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 공사를 포함한 엘리트 계층의 탈북을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과 연관짓기는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런던 대학의 학생단체인 중국한국일본연구회와 영국의 북한인권단체인 유럽북한인권협회가 공동 주관했습니다.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의 임금이 15%에서 20%가량 올랐다고 자유아시아 방송 RFA가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북중 국경 도시인 단둥의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노동자의 임금이 식품 가공 회사의 경우 월 평균 1,800위안 정도, 그 밖에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봉제공의 경우 2,300에서 2,500위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과거에 비해 단순 노동직은 300위안, 봉제공은 300에서 500위안 정도 오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간 RFA 소식 심현지입니다.
한국의 고려대학교와 투자회사인 JP모건이 지원하는 창업 취업 아카데미를 수료한 탈북민이 서울에서 닭고기 튀김 가게를 열어 성업 중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들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시장 입구에는 작은 닭고기 튀김 가게가 있습니다. 이곳의 사장은 탈북민인 이서연 씨 부부. 이서연 씨는 지난 1998년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 머물다가 2004년에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4개의 자격증도 취득하고 직장 생활도 하면서 바쁘게 살았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은 마을 공동체 활동도 하고 중학교에서 통일 교육도 하면서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쁘게 생활하고 있는데요. 지난 7월에는 남편과 함께 닭고기 튀김 가게를 열어 어엿한 사장이 됐습니다.
저희가 오자마자 학원을 한 4개 다녔어요. 조리 기능사, 그리고 이제 실내 디자인, 그리고 마지막에 전산회계 다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자격증도 4개 땄어요. 그리고 바로 거기서 취업이 연결이 돼가지고 회계 사무실에 한 7년 근무를 했었어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가 오픈 이벤트를 따로 안 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금액 자체가 오픈 세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9,900원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벤트를 따로 안 했는데도 저희 오픈 두 번째 날에 300만 원 벌었거든요.
이서연 씨가 사장의 꿈을 이루기까지 탈북민 창업 아카데미의 힘이 컸는데요. 탈북민 창업 아카데미는 고려대학교와 JP모건이 탈북민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함께 만든 교육 과정입니다. 이서연 씨는 이곳에서 지난해 6월부터 올 3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창업의 기초도 배우고 심화 현장 실습도 하면서 창업에 필요한 준비를 했는데요. 주변의 도움도 컸습니다. 실내 장식 분야의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탈북민 동료가 가게를 꾸며줬고 가게 홍보물과 양념들도 모두 주변의 탈북민 사장님들의 도움으로 마련했습니다. 또 탈북민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열매 나눔 재단이 창업 자금을 지원해주기도 했는데요. 닭고기 튀김이라는 상품을 선택한 건 북한에서 조리를 전공한 이서연 사장의 솜씨도 한몫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조리국 기능사도 또 다녔거든요. 4개월 다녔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양념 만드는 거. 그런 거는 기본적이고 뭐 식재료학, 식품 영양학 이런 거는 다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배운 거는. 그래서 진짜 기초적인 거.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비슷한데 그런 것만 책으로만 배운 거죠. 실전은. 감이 있었는지는 모르는데 뭐나 이제 배우는 거는 빨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요리를 여기서 조리를 또 다시 했던 거는 제가 요리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전문대에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써볼 수 있을까? 근데 북한에서 배웠던 전문 교육은 셰프 이런 과정인데 여기서 만약에 셰프로 가려면 그 길이 너무 험난하잖아요. 이제 경력도 있어야 되고 막 이제 해외 연수도 갔다 와야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양쪽 하지 않았던 거고 그냥 뭐 요리랑 음식이랑은 도움은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뭐를 넣으면 좀 더 맛있을까 바삭할까 이런 거는 기초적인 거 들어가야 되니까 네. 예, 그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고려대는 진짜 전문가들이랑 1대1 멘토링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도움이 됐어요. 바로바로 내가 뭐가 잘못된지를 이제 도움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수정이 가능했고 그거에 대한 경험을 이제 저희한테 다 알려주시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사후 관리도 해주신다고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쌀가루를 입혀 튀긴 바삭바삭한 닭 두 마리가 단돈 9,900원. 다른 가게의 한 마리 가격도 안 되는 값에 두 마리를 먹을 수 있어서 손님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더운 여름에도 뜨거운 기름 앞에서 해야 하는 일이라 힘들긴 하지만 사장의 꿈을 이룬 요즘 이서연 사장 부부는 신이 납니다. 이서연 사장의 남편인 유재혁 씨입니다.
바깥이 이제 쌀이라서 이제 바삭바삭한 거 쌀통닭이 많이 비싸잖아요. 근데 그거 저렴하게 경기가 어려우니까 잘 해보자 뭐 그런 의도가 많이 있죠. 싼 맛에 지나가다가 먹었다가 여기 단골되는 경우가 이제 많아요. 의외로 싼 김에 사봤는데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실 때마다 지나가실 때마다 이제 사가지고 마시고 그런 경우가 있고 뭐 생각만큼 잘 됐으면 좋겠죠. 뭐 생각하는 대로야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뭐 겪어봐야죠. 그냥 하루하루 그냥 노력하고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거고.
탈북민과 결혼해 가정을 이루고 어엿한 사업체까지 운영하면서 유재혁 사장은 주변에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말투도 있지만 뭔가 좀 느낌이 좀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제대로 더 괜찮았어요. 남 배려할 줄도 알고 좀 똑똑해 보이기도 하고 주위에도 이제 친척분들은 이제 장가 안 간 친척 저건 저기 분들은 이게 뭐 소개 좀 해주라 뭐 그런 이야기도 해요. 네.
하지만 아직도 탈북민에 대한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서연 사장 부부는 그런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을 보면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이서연 사장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통일 교육을 계속 이어가면서 사업에도 열심히 임할 예정인데요. 앞으로 2호, 3호점 등 가게를 계속해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서연 사장입니다.
저희 앞으로의 생활은 계속 이제 통일 활동에 계속 이제 참여를 할 것 같고, 만약에 제가 이제 프랜차이즈나 이제 뭐 어떻게 영향력이 좀 커진다고 하면은 북한인팔 주민들이 자립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많진 않더라도 같이 도우면서 하나의 힘으로 합쳐진다면 우리 이제 언제 될지 모르는 통일에 대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한국에 눈이 많이 내릴 것이라는 예보가 있었는데요. 폭설의 사건, 사고 소식이 이어진 것 같네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은 눈이 대부분 지역에서 그쳤습니다만 뭐 한꺼번에 내린 많은 눈 때문에 곳곳에 그 눈길, 빙판길 사고 소식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네.
서해안 고속도로에는 눈길 때문에 추돌 사고가 나서 뭐 4시간 정도 도로가 통제됐고요. 강원도 속초와 인제를 연결하는 미시령 같은 경우에는 대설 경보 때문에 수 킬로미터가 차량이 멈춰서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공항 사정도 좋지 않았습니다. 김포공항, 인천국제공항, 뭐 항공기 위에 쌓인 눈과 얼음도 치우고 활주로 정비 문제도 있고 해서 뭐 두 곳에서 한 500여 편 가까운 항공기 이착륙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서울과 경기, 충청 지역에 내린 눈은 10cm 안팎이었는데 고성, 속초 등 동해안, 강원도 일부 지역은 20cm가 넘는 눈이 쌓였습니다.
네, 많은 눈이 내렸네요.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 오늘도 법원의 중요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블랙리스트 관련 사안이라고 하죠?
네네. 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문화예술계 인사 9,400여 명의 이름이 기록된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만든 혐의를 받고 있는 두 명의 정관계 고위 인사가 지금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청와대 정무수석이었고 지금은 문화체육관광부 수장인 조윤선 장관이 오늘의 뉴스 인물입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은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구치소에서 수의를 입은 채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들에 대해서 한국 언론이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법원의 판결이 나와야 되겠지만요. 특검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정황이 있다는 의미가 되겠군요.
네네. 문화계 블랙리스트라는 것은 정권의 밑보인 문화계 인사에 대해서 어떤 정부 지원을 배제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이 특검의 지금까지의 그 수사 입장입니다. 이 만들어진 시점은 2014년 6월에서 2015년 5월 사이로 보고 있고요. 청와대가 주도한 이 블랙리스트의 중심에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실이 있고 또 국민소통비서관실, 교육문화수석실을 통해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검의 수사는 이 대통령 비서실장 뒤에 과연 누가 존재하는지 그 인물까지 찾아낸다는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관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차명 휴대전화가 국정농단 사태의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소식도 있군요.
네, 청와대 전직 인사들이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진 차명 휴대전화 얘기는 지금까지 계속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어제 헌법재판소 증인신문에서 대통령이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진술은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정호성 전 비서관, 대통령도 차명폰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을 했고요. 업무용 전화기를 쓰기도 하지만 차명전화를 사용할 때가 더 많았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차명 전화기를 일명 대포폰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또 대포폰을 사용했다는 것은 증거를 남겨서는 안 되는 어떤 비밀스러운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추정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검찰이나 특검의 수사 상황 보도를 보면 대포폰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박근혜 대통령도 대포폰 사용자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것이네요.
네네.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측근이면서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대통령을 연결했던 인물이 바로 정호성 전 비서관입니다.
네.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서 검찰은 관련 인물에 대해서 사무실과 주거지 압수수색을 여러 차례 실시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여러 대의 휴대폰을 압수했는데 그 중에 대포폰들이 있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의 대포폰에는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어떤 공모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녹음 파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정 전 비서관은 도청과 감청의 위험성을 피하기 위해서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자신이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한 가지 소식 더 들어볼까요? 1년여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에 독도 문제가 더해진 것 같네요.
네. 일본 정부가 평창 동계올림픽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독도와 동해 표기를 수정해달라고 한국 외교부에 요청한 사실이 일본 NHK 보도로 한국에 다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발언으로 한국 사회에 공분을 산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다시 평창 동계올림픽 홈페이지에 있는 지도 등의 독도 표기에 대해서 일본의 입장을 비춰볼 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올림픽 헌장에도 위배된다면서 한국 정부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올림픽 헌장이라 하면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것인가요?
그 올림픽 헌장의 제50조 2항입니다. 올림픽이 열리는 공간에서는 어떤 종류의 시위나 정치, 종교, 인종차별에 관한 선전활동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건데요. 이 한국 평창올림픽 홈페이지의 독도 표기가 바로 올림픽 헌장 정신을 위배한 것이라는 것이 주장입니다.
평창올림픽 홈페이지 상의 독도 표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올림픽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이 동계올림픽 경기장 위치를 소개하는 난이 있습니다.
네.
그 위치를 소개하면서 그 강원도 일대에서 열리는 각 종목의 경기장을 안내하는 글과 함께 동해 쪽의 해안선과 함께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로 동해, 이스트시, 독도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영어와 프랑스로 된 페이지에는 한국의 문화라는 코너 안에 울릉도와 독도, 한국 동쪽 끝의 섬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2016년 3월 17일자로 올려진 내용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자연환경, 또 관광자원 등이 소개되어 있는데 일본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본 올림픽위원회 측의 요청에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는 그 요청을 파악하고 있다 이런 답을 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외교부에서는 오늘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일본 정부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이 한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헛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이 한일 관계 근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제45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 특집으로 꾸며집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어떤 인물인지, 그의 정치 성향은 어떤지, 새로운 강요들의 면모는 어떤지 등 다양한 이야기들을 마련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함경북도 원성군 원성읍에서 온 윤정실이라고 합니다. 여기 오면은 소주 한 병이면 차도 산다. 우리 친척 엄마가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가 먼저 너를 위해서라도 가야겠다. 너는 아직도 더 살 날이 많고 이 땅에서 뭐하러 그렇게 살겠냐. 만난 남자가 아니나 다를까 내가 운명이 그렇게 되나 모르겠는데 중고차 빌려온 거예요. 아마 저는 진짜 비싼 차 내놓고는 자전거를 다 타본 것 같아요. 다 타봤어요. 아무튼 사람은 뭐 좋아요. 두 말 없이 저는 좋아요. 내가 하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고 내가 열심히 살면은 잘 살 수 있는 거고 내가 게으르고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토요일 밤과 일요일 새벽 그리고 일요일 밤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두 차례 아침과 저녁에 방송해드립니다.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로 밤 9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2110kHz로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